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지나 레이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에 대응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미중 경제의 상호 고립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어제 미 매사추세츠 공대 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대학들과 반도체 연구를 위한 정부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그리고 전 세계의 강력한 동맹은 미국의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중국이 군사 역량에 동원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손에 넣길 원하며 우리는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와 어떤 식으로든 분리되는 것을 추구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체제를 강화하고 공급망 보건력을 개선하는 한편 중국의 경제적 강요와 인권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해결책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레이몬드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상의 우려를 들어 12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핵무기 개발용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미국 기술로 생산된 모든 반도체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며칠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절차 완화 등을 담은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의 새로운 대책에는 대량 코로나 검사 축소와 특정 조건 하에서 양성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자택격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전역의 코로나 확진 사례는 여전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며칠간 일부 도시들은 봉쇄를 해제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광저우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있은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대규모 제조업 중심지가 있는 최소 7개 구역에 보건당국이 일시적으로 봉쇄 해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학교, 식당, 영화관 등의 재개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내 코로나 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순춘란 부총리는 국영매체에 보도된 논평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약해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바이러스 억제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발전소 등 우크라이나 기관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이틀째 진행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분노와 화력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집중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난방과 수도, 전기가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목표물이고 그는 이것들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이같은 잔인함은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전략은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우리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할 것이고 이곳 부쿠레슈티에 모인 모든 나라로부터 크고 분명하게 이를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최근 러시아가 수도 크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공격해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되고 수도와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월부터 우크라이나의 송전, 난방 기관시설 등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 보스니아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핵보유국 간 어떠한 종류의 군사적 대결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핵보유국 간 군사적 충돌은 그것이 재래식 무기만 사용하는 것일지라도 어떤 것이든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상황 악화를 통제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장관은 서방 측이 러시아에 대항해 계속 싸우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첨단 무기 체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구체적인 무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동맹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지도자들은 국내의 산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불량배이자 독재자라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사이버 제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김정은의 새로운 돈출인 불법 사이버 활동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안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혼합 백신 등 각종 백신이 열차를 통해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황해도는 오후부터 평안도와 함경 북부는 저녁부터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가량 되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글피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동맹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반도 시각 1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중앙일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은 행정부 출범 이래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며 이는 우리가 한국, 일본 모두와 공유하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North Star of our policy remains as it has been since day one of the administration, which i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어 그것은 우리가 긴밀한 조율과 조정을 통해 계속 추구할 목표라면서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과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방법을 보여주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에 3국의 더 긴밀한 안보 군사 협력과 정보 협력, 제재 조치 이행 협력으로 계속 대응하는 상황에도 줄곧 그런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also made clear all along that even as we continue to respond to these missile tests with closer trilateral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일련의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That we also are open to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with the DPRK. We've made clear in both public and private.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열려 있고 공개적 비공개적 소통을 통해 북한의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오늘까지도 우리의 진심 어린 접촉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들이 다른 전략을 택하고 관여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영내 안보를 강화하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모색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무기 실험의 속도와 강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맹과 공유하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의 어려움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 보이는 도발적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obviously have no illusions about the challenge we're up against, about the pace and intensity of testing, and about
한국의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효과적으로 혼합된 가시적인 조치와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실용적 조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 모두와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And we're working with our alliances with both the ROK and Japan to develop an effective mix of tangible measures.
그러면서 여기에는 미국의 전략적 역량의 더 가시적인 역내 전개, 생산적인 회의였던 한국과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그리고 그다음 일련의 실질적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의 정상급 관여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구체적인 확장 억제 방안을 언급할 순 없다면서도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국가 방위 전략 정상급 집중 협의에서부터 확장 억제 실무 그룹에 이르기까지 증강하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전략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진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기조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고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대한 우리의 헌신도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America'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Korea is ironclad, and our dedication to establishing a sustainable
이어 오늘날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제기하는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세계적인 공동 계획을 통해 미래의 공동 안보를 재정립하고 보강하고 있다고 골드버그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불안정한 행동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더불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동의 도전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미한 동맹의 역할과 책임, 기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common challenges require a greater role, responsibility, and contribution.
이어 이런 배경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한 동맹을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 비전은 한국과 미국의 지리적 범위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두 정상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70여 년 전 피로 맺어진 한미 군사 동맹은 여전히 양국 관계의 핵심이라며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 억제와 결합된 우리의 연합 방위태세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대화하고 접촉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주시하며 동맹과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이 포함된다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핵실험으로의 복귀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로 영내와 세계의 안정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인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 속에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더욱이 북한의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고 동맹 보호 목적의 방위와 억지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 군사태세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도발 중단과 관련한 중국 역할론을 언급한 데 대해 국무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 중국에도 이롭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모든 나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관여하는 데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1일 서울에서 가진 외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북한이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hina,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ll passed resolutions at the United Nations on the missile.
골드버그 대사는 중국과 미국, 러시아는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이미 동참한 바 있다며 국제사회 규칙에 기반한 이 같은 해결수단을 지킴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이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의 적대적인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반도체 관련한 정책은 중국을 강압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등 다른 차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칩을 이용한 무기체계 혹은 인공지능 개발을 막고 인권 유린 등에 해당 기술이 쓰이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관련해선 미국이 약속한 확장 억제 핵 능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미한일이 공동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확장 억제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미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And the fact that there are 28,000 plus U.S. troops and their families here, these are all very tangible.
골드버그 대사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지속적인 합동 군사훈련과 함께 2만 8천 명 이상의 미군과 그 가족들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분명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과 확장 억제에 포함시킬 새로운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이는 확장 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 개선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골드버그 대사는 한일 간 협력은 지역과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한일 3자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에게 미한일 3자 회동과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신뢰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지 거의 2년이 됐지만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인권 특사 임명에 대해선 자신이 임명권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도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은 시점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인권 특사 자리가 비어있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곤 있지만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고 임명되면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 특사직은 로버트 킹 전 특사를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 1월부터 6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치 맥코넬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지도자들을 불량배와 독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내에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도 주민들을 돌보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위협을 계속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이런 적성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군사태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불량배와 독재자에게 국내에서의 억압과 해외에서의 공격성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or thugs and dictators, repression at home and aggression abroad are two sides of the same.
맥코넬 대표는 29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정권의 반자유적 행태를 열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의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공격, 체첸 공화국과 시리아에서의 작전, 그리고 최근에 이 잔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설프고 고장난 정권들이 자유국가와 자유국민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previous aggressions against Georgia and Ukraine, its operations in Chechnya and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 시리아도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것을 증명해왔고 물론 중국도 쇠퇴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국내에서 자국민의 자유를 부정하고 인도태평양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사실은 함께 진행되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는 점을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And Xi and his CCP constantly show us that their view denying their own people's freedom at home.
자국민을 탄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독재자가 동시에 추진하는 두 가지 목표로 규정한 겁니다. 맥코넬 대표의 이런 발언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확산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태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독재 정권의 문제점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미국과 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o when we see the mismanagement and dysfunction from regimes like Putin's and Xi's, the answer is not.
맥코넬 대표는 푸틴과 시진핑과 같은 정권의 관리 부실과 기능 장애를 볼 때 미국과 동맹국들이 경계를 늦추거나 우리의 글로벌 이익에 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경계를 강화하고 힘을 배가하며 우방국과 파트너를 더욱 가까운 데 두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군이 최근 실시한 스피리릿 비질런스 훈련에 대해 치명성과 준비태세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적과 대응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최근 비트웨인 스피릿 전략폭격기 8대를 동원해 최대 무장 동시 출격 훈련을 실시했던 미 공군 제509 폭격비행단은 이 훈련이 치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제509 폭격비행단은 29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정기훈련의 일환으로 스피릿 비질런스 훈련에 참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509 폭격비행단 공보실은 스피릿 비질런스는 국방전략의 지시에 따라 우리 공군이 본토를 방어하고 다양한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치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피릿 비질런스 훈련은 우리 공군의 팀워크, 회복력과 적응력을 구축하며 이는 장기적인 경쟁에서 우리의 진정한 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스피릿 비질런스는 우리가 어떤 적과의 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적응형 작전을 연습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509 폭격비행단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활주로에서 폭격기들이 대열을 형성해 동시 추격하는 훈련 등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509 폭격비행단은 우리는 연례 훈련인 스피릿 비질런스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비투 스피릿 엘리펀트 워크와 발진 훈련을 수행한다며 이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 공군은 언제 어디서나 핵작전과 지구권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펀트 워크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를 주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B2는 날개 길이 52.4m, 기체 길이 21m, 최대 이륙 중량은 17만 600kg, 무장 탑재량은 18톤, 최대 속도는 마하 0.95에 제급유 없이 최대 12,0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B-1과 달리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는 핵 탑재도 가능해 B-61, B-83 핵폭탄 16발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 제509 폭격비행단은 지난 28일 보도자료에서 스피릿 비질런스는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임무를 지원하고 이를 수행하는 공군의 치명성과 준비태세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509 폭격비행단 공보실은 B2의 감 배치나 한반도와 일본에 전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태세나 작전에는 변함이 없으며 잠재적인 향후 조정에 대해선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지난달 미국령 괌에 배치됐던 B-1이 최근 한국 공군 전투기와 일본 항공 자위대 전투기와 각각 연합 공중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B-1이 미 본토로 돌아간 가운데 일각에서는 핵실험을 앞둔 북한에 더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핵 탑재가 가능한 B-2가 한반도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북한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 B-2 폭격기 두 대가 화이트맨 기지에서 출발해 공중급유를 받으며 1,500km를 비행해 한반도에서 폭격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무기 공급을 의지하는 등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 트레이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3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부과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are starting to see sand in the gears of the Russian economy. We're seeing Russia turning to actors like North Korea and Iran for
트레이시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대러시아의 제재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 경제가 비틀거리고 러시아가 북한, 이란과 같은 행위자들에게 무기 공급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계속해서 우리의 제재에 영향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시 지명자는 제재를 계속 유지하며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enator, I absolutely agree that the right course is.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정부와 그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서 러시아가 투사하고 있는 유해하고 악의적인 영향력의 일부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11월 2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며 유엔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존 설리번 전 주 러시아 미국 대사 후임으로 지명된 트레이시 지명자는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 아르메니아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트레이시 지명자가 대사로 부임하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주러 대사가 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지도부의 올해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이 북한의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대외관계청은 29일 국제 비확산과 군축 구조 유지와 강화라는 글을 공개하고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1차 유럽연합 비확산 군축 회의에서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위기대응 국장이 발표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올해 국제안보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 외에도 한반도 정세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추가 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2022년 북한의 전례 없는 규모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계속 훼손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우려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국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며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위험한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EU는 엄격한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제재를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 밖에 중국도 핵 능력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며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비확산과 군축 질서를 지지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약속과 제도를 국제사회가 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이 제8기 11차 정치국 회의가 어제 당 중앙이 본부청사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서 12월 하순 당 중앙이 8기 6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관측통들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의 새해 대미 대남 전략의 방향성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인공위성 발사, 핵실험 등 국방력 강화 계획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의 사이버 제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김정은의 새로운 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안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기존의 대북 제재처럼 사이버 제재도 국제사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영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주나드 알리 박사는 30일 VOA에 북한이 최근 외화벌이 수단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알리 박사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미국과 공동으로 집행되면 북한 정권이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신종 코로나 봉쇄 기간 중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 북한은 암호화폐와 온라인 범죄 행위에 점점 더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랜서 보안 전문가로 북한 인터넷 활동을 감시해온 알리 박사는 올해 1월 북한 전역에 인터넷이 다운됐을 때 그 원인이 해커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란 사실을 가장 먼저 파악한 바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4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유엔 밖에서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을 비난하고 특히 한국이 사이버 부문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22일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였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를 담당했던 닉 칼슨 TRM 랩스 분석관은 아직 한국이 어떤 제재를 할지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부부장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지금 북한이 얼마나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매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iminished economic activity and trade activity the last couple of years since COVID. I think crypto has become an essential component.
칼슨 분석관은 신종 코로나 발발 후 지난 약 2년간 경제와 무역 활동이 감소한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정권의 우선순위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필수적 요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야욕이나 전 세계에서 벌이는 악의적 행동들을 막고자 한다면 사이버 제재는 매우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국경 봉쇄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수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었던 자금 원천으로 암호화폐 해킹 등 사이버 범죄 활동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11월 17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2년 동안에만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와 경화를 강탈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상당 부분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블록체인 전문기업 체인 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에 약 3억 달러, 2021년에 약 4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버드대 벨퍼 센터에 북한 사이버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알렉스 오닐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technology is very new. The amount of money that's available potentially for fraudulent theft operations is huge.
기술 자체가 최신이고 사기 절도 작전으로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난데다 매일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닐 연구원은 다만 북한 범죄 행위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위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의 단계로 보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북 사이버 제재는 탈취한 암호화폐를 실물 경화로 환전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and like-minded governments are on the right track. I think it was great they designated the tornado mixer.
오닐 연구원은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 정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암호화폐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것은 아주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조치로는 북한이 암호화폐를 실제 사용 가능한 경화로 바꾸는 데 종종 사용하는 암호화폐 장외 거래 OTC 브로커들을 겨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OTC 브로커란 마치 환전상처럼 개인이나 기업의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나 실물 경화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북한 정권은 해커들이 훔친 암호화폐를 환전할 때 정부나 시장이 공인한 브로커가 아니라 OTC 브로커들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사이버 제재는 기존의 국제 제재와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가 협력해야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You know, a lot of these exchanges out there, you know, internationally based, and so better cooperation, better integration.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개 국제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슨 분석관은 따라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노력을 신속하게 통합하며 기업들이 미국, 한국 또는 북한 불법 활동 피해 국가의 조사에 협조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알리 박사 역시 북한이 사이버 범죄의 수익에 접근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국제 미디어가 북한 사이버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알리 박사는 그렇게 해야 정보가 북한 안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해킹 작전 수행에 따른 보상과 정권으로 들어가는 자금 흐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 해운업계의 중고선박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최소 7척의 한국 선박이 최근 3년 사이 북한 깃발을 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횡행했던 북한의 한국 중고 선박 구매 행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은 2019년과 2021년 사이 한국 소유 중고 선박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중국 혹은 홍콩의 위장 회사가 한국 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 국제 해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이 기간 북한이 매입한 중고 선박은 최소 9척이며 이 중 7척이 과거 한국 깃발을 달았거나 한국 회사 소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한국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속리망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한국의 리홍호는 북한 자성무역회사의 도명호로 탈바꿈했습니다. 같은 해 북한으로 벤츠 차량 등을 옮기며 제재 위반에 연루됐던 지유한호는 불법 행위 포착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써니 시더호였고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을 갖게 된 수령산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습니다. 또 한국인이 운영주로 있던 안하이 6호는 올해 5월 부산항을 떠난 뒤 약 4개월 만에 북한 선적에 낙원 1호가 돼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VOA는 지난 3월 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 소유가 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수십 차례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포착된 선적 미상의 뉴콘코호도 한때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매각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차항지를 북한으로 보고했지만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경우가 최근 몇 년간 빈번해지면서 한국 외교부는 한국 외항 선사 보안 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지 시각 29일 보도자료에서 한국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대면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상부문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중고 선박 판매 시 유의사항과 결의 위반 연루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최근 중고 선박을 불법 취득하는 추세를 감안해 한국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고 선박이 연루된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의 한국 중고 선박 매입이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고 선박을 구매했으며 이후 이를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구매한 선박의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의문입니다. 북한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은 모두 만톤급 이하 중소형 화물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업계는 북한이 노후화된 만톤급 자체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중고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지난 4월 BOA에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톤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필요하는 선박의 사이즈는 보통 만톤 이하 이 사이즈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당국과 선박 판매자가 자금 출처 등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할 필요가 있겠죠.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지난 10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와 관련한 BOA 보도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은 소유권 전환 과정은 물론 구매 혹은 소유권 변경에 관여한 주체의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데 있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 또한 북한과 연계된 브로커들에게 무심코 선박을 팔지 않도록 선박 판매자들을 도울 여러 권고사안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프랑스 대사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의 프랑스 대사관이 공동 개최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관련 토론회에선 북한 주민 중 다수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민간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사 관저에서 대북 정보 유입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이용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북한에 사는 주민 5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환영사에서 인권은 프랑스 공화국과 프랑스 외교 정책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대사관이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에 관한 세미나를 주최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대표가 민간단체들이 발표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실태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외국 정보의 북한 내 유입으로 인한 위험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권 특별보고관은 올해 유엔 총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통제와 처벌이 더욱 강화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대북 정보 유입과 관련 행사를 대사 관저에서 개최한 배경이나 르포르 대사의 자세한 발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 인권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 활동을 소개하면서 프랑스는 유엔 총회가 매년 채택하는 이란, 북한,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관한 3개 국가별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롬 보나퐁 제네바 주재 프랑스 대사는 특히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유럽연합을 대표해 읽은 성명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노골적인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가 계속 단호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건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s members of this council, it is our shared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flagrant.
한편 한국의 대북 민간 단체인 국민통일방송과 데일리 NK는 이날 프랑스 대사 관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 주민 다수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올해 북한에 사는 주민 50명을 전화로 인터뷰한 결과 한국을 포함한 외국 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9명이 예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류별로는 96%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가장 많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횟수론 28%가 매주 한 번 이상, 46%는 매달 한 번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복수 응답이 가능한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외국 정보 질문에 대해선 한국에서 만든 문화, 예능 프로그램이 74%로 가장 많았고 한국 뉴스 72%,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 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 응한 북한 주민들이 사실상 내륙에 사는 주민보다 외부와의 접촉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결과를 북한 주민 전체로 확대하기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이들 단체를 인용해 지난 몇 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제정되는 등 북한의 미디어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미디어 기기 보유, 외부 정보 이용 방법, 기술적 장벽 등에 관해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본부를 둔 국제언론감시기구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올해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영국 정부가 주도한 분쟁 지역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에 탈북 여성이 초청돼 북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성폭력 피해를 알렸습니다. 이 여성은 앞으로 북한 군대와 경찰, 감옥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지현 씨가 28일과 29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분쟁 지역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여해 북한 여성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겪는 성폭력을 알렸습니다. 약 70개국 정부 대표들과 생존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박지현 씨도 영국 외무부의 정식 초청을 받아 북한 인권 여성 활동가라는 직함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분쟁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직접 증언자로 나서지는 못했고 스스로 회의실들을 찾아다니며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참석할 때 들어가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북한이 안 언급이 되는 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한반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여전히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북한의 그 여성들과 소녀들이 받고 있는 이러한 성폭행, 강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고.
박 씨는 행사에 자신이 유일하게 북한 대표로 참석했다며 행사장 곳곳을 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북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 행사가 분쟁 지역에서 특히 군과 경찰 등이 자행하는 성폭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단체들도 보다 세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수집하고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행사에서 이제 북한이 안 나왔어요. 북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화나고 진짜 정부들이 북한을 아직까지 이제 분쟁 지역으로 안 보고 그냥 평화로운 지역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긴 하지만은 또 이것 또한 저희 잘못인 것 같아요.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성 인권 보고서들은 나왔지만은 이게 세부적이 아니고 그냥 통틀어서 나온 보고서고 특히 분쟁 지역 하면 특히 군인들하고 경찰들 감옥 안에서의 그 성폭력 문제들이 많이 언급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국제사회에 많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탈북 여성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겪는 성폭력도 분쟁 지역에서 겪는 일로 봐야 한다고 박 씨는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분쟁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가담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제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이 또다시 인신매매, 성폭행, 성추행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영국에서 활발히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지현 씨는 지난해 UN 여성기구 영국 국가위원회가 진행한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에 참석해 북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폭력 피해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분쟁 지역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와 관련한 글을 발표하고 내년에는 회의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제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이라크, 남수단의 성폭력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영국이 올해 회의에서 주도한 분쟁 지역에서의 성폭력 근절 선언에는 50개국 이상과 UN이 서명했고 영국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관련 활동에 1,250만 파운드, 미화 1,500만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30일 성명을 내고 UN 성폭력 근절 특별대표실에 매해 4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시민사회 단체들의 1,000만 달러를 지원해 분쟁 지역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영국에서 열린 회의에는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참여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면서 이를 전쟁 도구로 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대북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11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혼합 백신 등 각종 백신이 열차를 통해 11월 말에 북한에 도착했다고 유엔이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열차로 지원 물자가 들어간 건 지난 2월 이후 처음인데요. 관련 물자는 현재 검역과 소독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추가 보건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30일 대북 지원 현황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2022년 11월 말 열차를 통해 결핵용 BCG 백신 32,860회분과 홍역 풍진 백신 69,050회분, 파상풍 백신 43,330회분, IPV 소아마비 백신 17,400회분, 또 혼합 백신 542,100회분이 북한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낸 백신은 검역을 마친 후 분배되면 어린이 54만 명에서 69만 명, 임산부 최대 43만 명에게 적어도 한 번씩 접종을 제공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또한 2022년 11월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 1만 3천여 명에게 충분한 치료용 식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2년 11월에 7만 4천여 명을 위한 식수와 위생용품도 북한에 도착했다며 모두 검역과 소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관련 물자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반입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니세프 대변인은 지난 2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차를 통해 북한에 반입됐던 백신이 격리에서 해제됐는데 7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2022년 2월 북한에 도착한 혼합 백신 29만 6천여 회분이 2022년 9월 격리와 소독 절차에서 해제됐고 13개 도에서 사흘간 어린이 29만 6,310명에게 1회씩 접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열차를 통해 지원 물자가 반입된 것은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유니세프는 앞서 지난 3월, 2월 마지막 주에 혼합 백신 29만 6천 회분이 북한으로 열차를 통해 운송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2020년 1월부터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육로를 통한 유엔기구의 첫 지원 물자 반입이었습니다. 이처럼 수개월씩 걸리는 외부 물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검열 절차 때문에 이번에 북한에 도착한 각종 백신이 배분되는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는 중국이 확산 금융저지 부문에선 일부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를 완전히 이행하진 않았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9일 중국 정부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서에서 확산 금융 문제를 다룬 권고한 7번 항목을 기존 미준수, 즉 NC등급에서 부분준수인 PC등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FATF의 중국 정부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금융 제재에 대한 포괄적 법적 체계를 갖추겠다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약속을 표명하고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들의 조치를 취했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법인 등이 제재 대상에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조항을 갖추지 못했고 자금 동결이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NC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제조와 획득, 수출 등에 사용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각국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이 사안을 권고안 7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권고안 7번은 각국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었는지, 국내 기관 등을 선정해 정밀 금융제재를 시행하는지, 필요에 따라 북한이나 이란 관련 자금을 동결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은 준수와 대부분 준수, 부분 준수, 미준수 순으로 나눠집니다. FATF는 후속 조치 보고서에서 중국은 상호 평가 보고서 이후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 금융 제재 이행에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며 중국 정부는 자체 자금 세탁 방지 조율 기관을 통해 안보리 정밀 금융 제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자의 제재 지정을 취소하거나 동결된 자산을 해제하는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FATF는 중국이 제재 이행 등을 담은 정부 고시를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모든 부문을 적용하는 데 있어 여전히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함이 없다는 의미의 준수, 즉 C등급보단 두 단계 낮은 PC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해 10월 이번 FATF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각국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 러시아는 PC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자산 동결과 관련한 일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일본은 일부 제재 이행이 지연된다는 결함 등이 PC등급을 받은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미국에는 이들 나라들보다는 한 단계 높은 LC평가가 매겨졌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3년 12월 1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 정상이 카이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최초 발표 당시 카이로 코뮤니케로 불린 이 선언은 일본 패망을 2년 앞둔 1943년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중국 총통은 1943년 11월 22일부터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26일까지 회합을 가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방안을 협의하고 일본 패전 처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에 어떻게 대항해 싸울 것인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일본에 대항해 싸울 것임을 결의합니다. 일본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민족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주목해 앞으로 적절한 유예 기간과 과정을 거쳐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고 명시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12월 1일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벤 구리온이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8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벤 구리온은 14살 때부터 유대인들의 조상이 살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오니즘 운동에 동참합니다. 20살 때 오스만 제국이 주도하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수년에 걸쳐 농부로 일하며 향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유대인들을 위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전념했습니다. 벤 구리온은 하지만 1915년 그의 민족운동과 사회활동으로 인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위험분자로 지목됐고 결국 미국으로 추방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시오니즘 운동을 주도했지만 1917년 영국이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 국가 건설을 허락한다고 약속한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된 벤 구리온은 13년간 총리로 있었습니다. 1970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3년 후인 1973년 12월 1일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Thank you.